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십시다. 신약성경 마지막에 있습니다. 398쪽 정도가 되겠네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자, 오늘 이 계시록을 통해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이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글을 쓴 것이고요. 수신자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대상으로 썼는데 그 가운데 일곱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인데요.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의 교회의 소식을 듣고 썼던 글입니다. 환상을 보기도 하고.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굉장한 압박을 받은 상황입니다. 외적으로는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통치했던 시절인데요. 그 네로 황제 이후에 가장 악랄한 황제가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역사서를 좀 보니까 은행 고리 있잖아요. 고리 이자율이 1% 1% 정도였는데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빌리려고 하면은 이자율이 50%. 와, 이때 당시에 여러분 일부 때는 좀 안 놀라던데 여러분들은 약간 경제관념이 있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파는 음식을 먹지 말자고 하는 그런 불매운동이 펼쳐졌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이 철권 정치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힘들었던 시기입니다. 내적으로는 이단들이 많이 발응을 한 거예요. 이게 종말이라고 하는 것에 위기감을 줘가지고 사람들을 꼬아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고요. 너무나 외적으로 압박이 오니까 사람들이 믿음이 변질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변질된 사람이 교회를 드나들면서 교회를 오염시켜버리는 일들이 이 시기에 많이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사단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공격하는 걸 가만히 보면은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시대적으로 비슷합니다. 오늘날도 우리 한국교회가 처한 향상을 보면은 겉으로는 인권 문제라고 하는 거로 대두를 하는데 사실 그 인권 문제 이면에 보면은 사자의 발톱이 들어 있습니다. 종교세라고 하는 것도 명목상으로는 예, 여러분 우리가 종교세를 이제 앞으로 다 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세라는 것을 또 들추어 가지고 교회를 사찰하고자 하는 이런 좀 음욕들이 음모들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가짜 뉴스를 막 퍼뜨려 가지고 복음 활동을 잘하는 기관들이 막 폭탄을 맞는 그런 현실이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외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요. 내적으로는 이단들이 너무나 지금 득실득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을 빼앗길까 두려운 경우가 참 많고요. 뿐만 아니라 대형교회를 통해서 교회에 타락되고 비리된 모습들이 막 들춰지고 그러나 참 희한한 것은 말입니다. 대형교회가 뭐 다 잘못한 건 아니죠. 그러나 잘한 부분은 다 드러나지 않고 이 골맞던 부분만 뉴스거리가 되니까 참 이 시기가 말이에요. 내적으로 외적으로 너무 신앙생활하기가 힘들고 아무리 전도부원들 전도하기 어려우시죠. 최근에 참 이게 어려운 세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냥 이렇게 평탄하게 살아가기도 참 어렵죠. 호산나. 그냥 이렇게 뭐 쉽게 편안하게 살아가기도 그렇게 쉽지 않은데 이게 공격을 받으니 더 어려운 거예요. 외적으로 공격받고 막 내적으로 교회가 갈등이 일어나고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교회가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막 싸움박질을 하고 미워하고 하면 아우 어디 가서 숨을 쉬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제 많은 압박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신앙이 변질되는 거예요. 제가 이 변질되는 것을 세 가지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기회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기회주의자들이라는 것은 평소에 엉망으로 살다가 이제 종말이 다가온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오신다. 그러니까 위기를 조장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불안하게 두려워하게 만들어가지고 야! 전답 다 팔아라. 그리고 이쪽 산으로 모여! 그래가지고 집단 생활을 통해서 바짝 신앙으로 기회주의자들은 바짝 신앙이에요. 바짝 신앙으로 자기네들이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한다면서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본인들만 홀리한 사람들. 1999년에 노스트라다무스가 2000년 되기 전에 지구가 멸망한다는 예언을 하고 목회자들 중에 타락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하여 이장님 씨라. 이장님 씨가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라는 책을 편찬하여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이장님 씨를 중심으로 집단 생활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그의 아류작들이 발생해가지고 곳곳에서 1999년에 산에서 주님이 오실 종말을 대비하는 사람들이 득실득실한 거예요. 평소 때는 엉망으로 살다가 곧 지구가 멸망한다니까 기회를 타서 그때만 주님 마음에 쏙 들면 되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변질된 거예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비관주의자들이라고 보고 싶어요. 주님이 곧 오실 줄 알았는데 기약 없이 늦어지고 고통은 좀 심해지고 압박은 더 가해지고 자꾸 이렇게 삶이 힘드니까 아휴 그냥 이놈의 한마는 세상 원통해서 못 살겠네. 신앙을 하는데 교회 와서도 그냥 비관하고 절망하고 다른 사람에게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변질된 거예요.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다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극단적으로 긍정하는 사람. 뭐만 보면 긍정의 힘. 야,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의 인생을 아니요. 성경에 어떻게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야, 미래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거기까지는 신앙 같은데. 머리 싸매고 살 필요 없어. 좋은 것이 좋은 거야. 캐서라 쓰라. 야, 즐기자. 하루하루 즐기고 놀고. 놀자. 니나 노 하고. 하루하루 대충 놀면서 살아가는 거 신앙 아닙니다. 하염없이 긍정하는 거 신앙 아니에요. 이것도 변질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는 소아시에 흩어진 일곱 교회에 쓰여졌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동일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반석교회와 한국교회와 전 세계를 위해서 쓰여졌음을 믿습니까? 자,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의 신앙을 살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해요. 큰 소리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그 종 요한에게 보내하여 알게 하신 것이라. 여기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풀어야 할 실마리, 단초는 계시라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이 성경의 마지막 책에 푸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전 성경을 풀어제낄 수 있는 실마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 계시가 뭡니까? 이 계시는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고 한다는데요.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로 얘기하면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뚜껑을 연다 이런 표현이 있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베일을 벗긴다. 어떤 것이 더 좀 와닿습니까? 저는 뚜껑을 연다라는 것이 확 와닿아요. 제가 어렸을 적에 시골에 살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아궁에다가 이제 불을 지피고 한쪽은 밥 짓는 솥, 한쪽은 국 짓는 솥을 이렇게 두 개, 하나는 크고 작은 것을 이렇게 하셔서 늘 아궁에서 불을 떼고 밥을 하셨어요. 밖에서 신나게 놀고 오는 제 어렸을 때 기억이, 저 동구 밖에부터 집에 들어오는데 스물스물 냄새가 나, 이 냄새가. 배가 고플 때, 엄마가 오늘 무슨 밥을 하셨을까? 엄마가 오늘 무슨 국을 끓여놓으셨을까? 집에 대문을 딱 들어오면서 스물스물 냄새가 이제 콧속을 자극해가지고 마음속에, 야, 오늘 뭐가 기대가 된다, 막 이제 들어오잖아요. 엄마가 이제, 엄마 오늘 무슨 국 하셨어? 그러니까 엄마가 뚜껑을 확 여는 순간, 보글보글보글 하는 그 된장찌개에 야채가 듬뿍 들어가 제가 좋아하는 꽃게가 덩그러니 놓여있는 꽃게 된장국을 보는 순간, 야, 오늘 저녁은 만찬이로구나. 이게 계시. 이게 계시. 뚜껑을 열기 전까지는 뭔지 몰라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보글보글한 야채, 호박, 감자 뭐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 꽃게가 이렇게 벌러덩 누워 있어가지고, 아, 꽃게 된장국이로구나. 다니엘서 보면은 뚜껑을 덮었다라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 보니까,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뭐하고 간수하고 이 글을 뭐하라 봉함하라 덮어라 뜻입니다. 아직 때가 안 됐다. 밥에 뜸이 안 들었으니, 설 익었으니 아직 뚜껑을 열지 마라, 봉해라. 그런데 계시록에 보니까 천사들이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5장에 보면은 저 덮은 것을 뗄 사람이 누구냐, 빨리 저 인을 떼었으면 좋겠다. 다른 말로 하면 뚜껑을 빨리 열어서 맛있는 밥을 먹고 싶은데 뗄 사람이 없더라고 막 울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6장에 보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6장 1절에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뭐 했다고요? 떼시는데, 다른 표현을 하면 뚜껑을 여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뚜껑을 열어 제치셨다. 계시를 이제 다 드러내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정확히 깨달을 때만이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정확히 믿을 때만이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계시가 뭐라고 1절에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1절 크게 읽어보세요. 1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주의 계시를 보고 그것을 정확히 아는 것이 계시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뭡니까? 자,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보면은 뚜껑을 여시고 계시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다 같이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인을 떼시는 것은 뭐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심판의 두려움으로 떨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뚜껑을 여셔서 계시를 보여주므로 너희들에게 구원의 소망으로 나오게 하시려고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시고요. 그 다음 말씀 보니까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다 같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 말씀을 근거해 볼 때 종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언제 올까? 내일 오실까? 한 달 후에 오실까? 2000년대에 오실까? 그래서 그 시간에 얽매여서 두려워 떠는 인생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이 초림 오셨을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종말의 카운트다운을 시작하셨다. 시간으로 여러분 종말을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시간으로 풀어서도 안 돼요. 그 메시지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통하여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3절 말씀 보세요. 제가 3절을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여기 여러분이 오해하시는 단어가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예언은 그 성경에 보면 아니 자, 다 영어 표현에 의하면은 그 예언하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미래를 말한다 이런 표현이라서 영어로 fortune teller 그래서 예언가 이렇게 하는데 그거 그 예언이 아닙니다. 미래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예언의 정확한 표현은 2절을 근거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한 것이 예언이다. 그러니까 이미 선포되어진 말씀을 예언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하므로 잘 들으세요. 점을 치거나 사주 팔자 보는 거 다 우상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목회자들 가운데에도 말입니다. 뭐 점을 쳐 뭐 미래를 예언한다 해가지고 뭐 자녀들의 대학을 마치고 뭐 직장을 마치고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떻게 미래를 알 수 있어요? 내일 일어날 일도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예언을 합니까?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꾸 사건들이 나타나서 야 1999년에 종말이 온다더라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조장하고 현실을 거부하게 만들고 헛된 예언들을 자꾸 해가지고 사건처럼 사람들을 겁나게 몰아가가지고 교회들을 힘들게 하는 사건들이 많아요. 최근에도 대학이 있으니까 야, 네 자녀는 어디 가니까 뭐 거기에 점집입니까 교회가?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은 3절을 다시 보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떤 자? 읽는 자. 두 번째,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말씀은 다 선포되어진 겁니다. 누가 복이 있는 자인가? 이 말씀을 듣고 읽어서 올바로 지킨다. 지킨다는 것은 좋은 물건을 내 가방에 넣어서 이렇게 유지한다. 혹은 뭐 김치를 독에 넣어가지고 유지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정확한 헬라어에 표현하면 일상생활에서 꾸준히 지키고 계속해서 활성화시킨다라고 하는 텔레오라는 단어예요. 뭐라고요? 꾸준히 계속해서 지키고 활성화를 시킨다. 영어 표현의 말입니다. 이 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킵이라는 단어와 이제 그 동명사를 함께 쓰면 예를 들어 keep going 이러면은 가는데 계속 가는 거. keep doing 하면 하는데 계속 하는 거. keep driving 하면 운전을 하는데 계속하고 있는 상태. 지킨다는 게 그거예요. 자, 믿음을 지킨다라고 했을 때는 야, 내가 다가오는 저 미래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때 가서 믿음다. 아니요. 오늘 지금 이 서 있는 이곳에서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터치, 말씀의 터치를 받아서 하루하루를 살아낸다. 왜 아멘 안 했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이걸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시선을 돌릴 것을 요구해요. 여러분, 우리가 편지를 쓸 때 말입니다. 뭐 군에 간 자식이나 뭐 멀리 유학 간 자식이나 아니면 멀리 떠내본 사람들이 오랜만에 편지를 받을 때 뭐가 제일 궁금합니까? 건강이죠, 건강. 그래서 제 서졸에 자녀들이 이렇게 글을 안 써요. 사랑하는 어머니,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귀한 아들이 몸 건강이 잘 있습니다. 안심, 만심. 그리고 나서 쓰는 거 아니에요? 편지를 쓸 때 제일 앞에 안부를 묻고 이 무난 인사를 하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근데 여기 무난 인사를 하는데 인사를 하는데 조금 달라요. 다른 편지의 내용과.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4절부터 시작해서 5절 상반절입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 아직까지 서문입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까지. 지금 사도인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낭망에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꼭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은혜와 평강을 주고 싶다. 그런데 은혜와 평강을 주고 싶은데 저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속에 살아갈 근거가 뭐냐 했을 때 삼위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세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하나님을 바라보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요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호산나에게 다시 질문합시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꼬일 때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객관적이지 않은데 주관적으로 다가오는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버티죠? 저는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이렇게 들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주께서 다 신원하신다. 주께서 아신다. 그러니 내가 오해를 받고 갈등을 받고 속에 부대낌이 있는데 주께서 지금도 살아계심으로 할렐루야. 주님에게 토싸는 거예요.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대로 신원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이 편한 거죠.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라 그랬더니 본인한테만 하고 옆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주께서 다 아세요. 그러니까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셨지만은 전에도 살아계셨고요. 장차 오실 하나님이니까 모든 시간의 주권을 주 앞에 올려드린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는 표현이 4절 하반절에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면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이라. 이 서신서가 사도 요한의 몇 교회에게 쓰여졌다고요? 일곱 교회입니다. 사실 일곱이라는 수는 완전수예요. 계시록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 교회에 교회가 크든 작든 사람이 많든 적든 간에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의 영께서 교회를 운행하신다. 소망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성자 예수님을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성자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충성된 증인으로 묘사를 하십니다. 여기 충성되다라는 표현은 다른 우리나라 말로 조금 더 각색을 하면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한결같은 분이시다. 저는 어제 묵상하다가 또 이 말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복음성화 중에 이런 복음성이 있어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왜 만족함이 없을까요? 신실하지가 않아. 구라를 많이 쳐. 마음이 그냥 혹가닥 해. 이 사람이 이 가사를 바꾸면 이렇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답이 없었네. 노답. 답이 없어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답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어떤 주님이라고 표현되었습니까? 충성되시다. 신실하시다. 그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주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도다. 이 다 이루었도다라는 얘기는요 영수 중에 이제 마지막 다 지불을 하고 사인을 하는 그 장면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십자가에서 이제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여 내가 이제 다 사인했으니 마침표 끝! 누가요? 우리 주님이. 근데 주님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다. 죽음까지도 정복하셨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다가올 종말과 죽음 때문에 두려워 떠는 거예요. 야, 언제 죽을지 모른다. 언제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까. 근데 이 말씀 보세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뭐 하셨다고요? 먼저 나셨다. 한 주간에 제가 마음이 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를 다녔던 예언자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29살이에요. 아마 여러분 잘 모르실 겁니다. 우리 청년부만 나오고 우리 샬롬부에서 반주도 했고 초등부에서도 예전에 반주를 했던 자매, 몸이 좀 불편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제가 목요일날 저녁에 달려가서 부모님하고 인사를 하는데 돌아오는 내내 마음이 좀 안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부활로 다 여러분을 믿는 자들을 주님의 나라로 이끄심을 믿습니까? 그리하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이 혹은 고통이 아픔이 여러분을 괴롭힐 때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하셔서 살아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우리 주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이 다음 말씀 보니까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게 무엇하라는 말입니까? 야, 지금 볼 때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너희의 머리가 되어 완전히 철권을 휘두르고 있어서 힘드냐? 좀만 기다려라. 모든 임금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므로 주께서 다스릴 날이 곧 올 것이다. 이 메시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로마 황제는 없습니다만은 웬 왕들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주변을 살펴보면 다 왕이에요. 다 왕 되려고 하고 다 헤게모니를 지려고 하고 다 주권자가 되려고 하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 말을 들어야 하고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머리는 하나. 우리 주님, 모든 임금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요한이 주는 은혜와 평강이 언제 다가옵니까? 자,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에 쓰신 왕관 있죠? 왕관을 벗어서 주 앞에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이 주도하려고 하는 거 내려놓으세요. 그래야 은혜와 평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삼위 하나님을 통하여 인사를 나누고 그 다음에 이 요한이 찬송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어디 있다고요? 반모섬이라고 하는 유배지의 감옥 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 요한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을 하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묻잖아요. 5절 하반절과 6절을 보면 찬송할 이유가 있습니다. 자, 제가 5절 하반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 6절을 읽읍시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해방하시고. 6절. 무엇을 찬양하라 합니까? 첫 번째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해방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뭐하라? 찬양하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려라. 또 하나,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분께 경배를 드려라. 여기 나라라는 게 뭡니까? 나라는 통치권을 통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너희들이 어둠의 권세에 있었다가 이제는 진리의 빛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됐다는 것이 나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라. 로마가 주는 권리를 못 누릴지라도 그것은 버려도 된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다. 그런데 여기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백성임과 동시에 우리는 제사장이라. 제사장의 특권은 두 가지가 있어요.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는, 오늘 여러분처럼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오는 제사장의 특권을 누리셨는데 또 다른 특권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되는 자들이 제사장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소돔과 고모라 근처 가서 중보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통하여서 그 도시에 축복을 주고자 하는 축복의 통로였어요. 자, 이것을 볼 때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옹졸하게 자기의 인생 하나 가꾸고 살아가는 거, 그거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역대하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그럼 뭐라고 해야겠습니까? 복음성과 이런 게 있습니다. 목을 좀 가다듬고 일부 때 너무 크게 소리 질렀더니 복음성 이런 게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아시는 분 있어요?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 구하고 그 악한 길 떠나면 하늘에서 내가 듣고 용서하며 땅을 고칠지라. 내 백성이 겸비해 기도하면, 이게 제사장이에요. 교회가 힘들고 가정이 무너지려고 할 때 내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하나님 이 가정을 세워주옵소서, 이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주변에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려고 할 때, 타락하고 죄악에 떨어질 때 교회에 모여서 주여 이 도시를 고쳐주옵소서, 이게 제사장이, 제사장. 자기 목구멍 하나 먹고 사는 게 제사장이 아니고 주변에 아픈 사람, 힘든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모여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너희가 그 악한 길에서 떠날 때, 모세가 하나님의 시내산의 율법을 받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놓고 춤을 추며 밤새도록 환락을 즐길 때에 모세 꾸지람을 듣고 레위인들이 엎드려서 그 악한 것들과 싸워서 제사장의 직분을 얻지 않습니까? 제사장의 특권은 또 뭐라고요? 이 세상의 악과 죄와 싸워 이기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찬양 불러오려고 하는 그 찬송 속에, 지금은 아니고 가사가 이게 있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결론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통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이 고백이 뭡니까? 내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라라는 겁니다. 그냥 세상 속에 살면서 비관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종말이라고 하는 다가올 미래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모여서 기회주의적으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주님 붙들고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축복된 사람이니라. 이게 계시록의 메시지예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던집니다. 7절 볼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름을 타고 마지막에 종말을 완성하실 것인데, 잘 들으십시오. 이제 조시거나 땅을 내려보시거나 했던 분도 눈을 들어 다 화면을 보십시오. 광고 제대로 못 들으면 출애굽 못합니다. 말씀 잘 못 들으면 천국 못 갑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볼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십자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군병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감옥에 쳐놓고 십자가에 때렸던 이 모든 자들도 예수님의 재림, 어떤 형태로는 그림이 잘 안 그려집니다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다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과거, 현재, 미래 할 것 없이 마치 이것은 연극이 끝나고 커튼콜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커튼콜 아시죠? 연극을 하다 보면 주인공도 있고 주인공 아닌 사람도 있고 죽어 있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근데 연극이 끝나면 커튼콜 다 쓰잖아요. 관객들이 인사하잖아요. 그럴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루하루 내가 판단하고 선택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재고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것을 허락하시는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지, 그렇게 말씀을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8절 말씀 마지막입니다. 크게 선포합시다. 시작. 여기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의 단어의 처음과 끝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알파와 오메가는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은 끝이 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에 묶였다 이런 표현으로 해석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끝을 보게 하시는 주권이 주께 있다. 로마 황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그 일을 시작하게 하셨지만은 로마 황제도 지금 시퍼렇게 노력해 칼을 들이지만 저도 다 끝을 볼 것이다. 누구를 두려워하라는 겁니까? 로마 황제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모든 시간과 공간의 주권이신 하나님을 두려워 이 시간에 살아라. 고통이 시작을 했지만 고통의 끝도 누가 주실 것입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시작해 하시는 누구세요? 끝낼 분은 누구십니까? 믿습니까? 그러니 이 세상의 어떤 권력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돈의 힘 앞에서도 무릎 꿇지 마십시오. 사람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할 분은 딱 한 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진리의 말씀 듣고 읽고 지키심으로 머지않아 우리 찬양대처럼 말이에요. 여러분의 고통 다 닦아주시고 눈물 닦아주실 하나님 앞에 각 열방과 족속들이 제 이미지입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받기 합당한 그분에게 완전한 찬송 드리는 그날이 기대가 되고 속히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 듣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시다. 기회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관주의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요. 긍정으로 살아가는 힘 그것도 안 됩니다. 말씀으로 하루하루 버티시고 승리하시고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합심하여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